이제 벌써 중반을 넘어서죠. 시간 관리 잘 하셔서 저녁에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을 좀 볼까요? 12절.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디모데가 20대 초반에서 한 30대 이내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나이를. 뭐,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대충 한 20세에서 30세 어간 우리 교회 청년들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죠? 본이 되어, 본이 되어.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공고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너는 본이 되라. 굉장히 부담스럽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성경 곳곳에 자기 서신 속에 또 자신을 향해서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대단하죠? 혹시 이런 광고 문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좀 전율스러운 문구 같아요.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앞에 세워진 지도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흉내를 내요. 닮아가고 있어요. 집에 아이들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봐도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기도를 하거나 목회자들이,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할때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억양과 내용을 흉내를 내고 닮아가요. 그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이렇게 함께 같은 내용을 공유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흉내를 내고 닮아가요. 그래서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또 디모데에게도 너는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조금은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운 표현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자신 있나요, 자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그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표현이 등장을 했을 때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본이라는 말은 물론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기준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즘은 그런 게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조회라는 걸 했어요. 운동장에 자주 집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교생이 나오게 되죠. 그럼 반드시 그 아이들 줄을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래서 이제 저같이 키가 작은 애들이 늘 앞에 서니까, 너 기준해.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기준!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오화열이 맞춰지고 종과 횡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 기준 뒤에 한 아이가 쓰겠죠. 걔는 뭐만 쳐다보면 돼요? 기준 뒤통수만 쳐다보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 뒤에 있는 아이는 누구만 쳐다보면 돼요? 기준이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만 정확하게 일치하게 쳐다보면 기준에 근거해서 줄이 맞아지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게 기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자기가 그만큼 삶에 있어서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교만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나를 봐야 돼, 나를. 그러니까 그 삶의 그 중요성과 어미함과 무게가 얼마나 만만치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럼 디모데는 지금 누구에게 가르침을 지금까지 받아왔나요? 바울입니다. 그와 같이 너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맨 앞에는 우리의 기준 대신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과제도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차원의 과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 간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리더들, 목자들, 교사들 전부 본이 돼야 돼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기준하는 자, 그분께 딱 일치점이 맞춰지면 교회는 한 방향으로 한 가치로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3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이 에베소에 곧 올 것을 몇 차례에 걸쳐 약속을 했죠.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이 전념하라라는 말은 푹 젖어라, 푹 담가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거기에 몰두해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하면 디모데에게 그 부탁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책임진, 말하자면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첫 번째 책무가 뭐냐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목사는 누구냐? 설교자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다 이야기예요. 뭐 성품이 좋아야 되고 또 예의가 발라야 되고 사회성이 좋아야 되고 매너가 탁월해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신방 다니면서 먹어주기도 잘해야 되고 그건 전부 그 다음 얘기예요. 교회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책무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웰컴 투 동막굴에 나오는 대사처럼 먹여야지. 그 인민군 장교로 등장하는 정재영 씨가 어느 한 산골에 낙오가 되어서 미군과 섞여 몇 날을 함께 지내죠. 근데 그 평화로운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아주 심산유곡의 골짜기에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유심히 바라다 보면서 그 마을 촌노에게, 촌장에게 질문을 하죠. 영감님, 영감님의 영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물어요. 영감님이 이렇게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좀 뭐 먹여야지 뭐 그래요. 그 한마디. 배가 불러야 돼요. 양떼들은. 그래서 말씀을 이 교회 지도자들의 유일무이한 첫 번째 책무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좀 세 부분으로 설명을 했네요. 그 사역을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사실 이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잃는 것과라는 말이에요. 잃는 것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바울이 서신 형식을 통해서 편지를 써요. 그럼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도착을 하겠죠? 근데 이 디모데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에게 읽어주라 그 말이에요. 읽어주라. 소리를 내서. 예배 시에.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읽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으세요.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 시에 매우 중요한 순서요, 관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봉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좋은 전통이 성경 봉독을 할 때는 전부 일어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제가 보기에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말씀을 우리가 봉독할 때는 다 일어서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어떻게 감히 앉아서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대 인사를 나눠도 서서 인사를 받지 앉아서 인사를 주고받지 않죠. 앉아서 인사를 하는 것은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런데 하물며 영광스러운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게 다 일어납니다. 이게 예배 중에 아주 중요한 순서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기에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뭐한 후에? 읽은 후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도 이 편지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읽어주라, 읽어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거르고 지나가야 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도 읽었던 성경은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신약이겠습니까? 구약이겠습니까? 구약이죠. 당시 신약이 아직 쓰여지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의 글을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권위와 사도들의 서신,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이 된 이 편지의 권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동등하다는 얘기입니까?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사도들의 글이 전달이 되면 예배 시간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들려 읽혀지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정경화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권위와 사도들의 글의 권위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의 내적 증거라 그래요. 성경의 정경성에 관한 내적 증거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집니다. 들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이것이 설교의 시효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는 이건 말씀 자체예요.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해적으로, 주해적으로 풀어서 성도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과정이 빠지면은 굉장히 성도들이 위험해집니다. 전혀 주해가 없고 강해적이지 않은, 물론 강해적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면 그 말씀을 지도자는 풀어서 성도들에게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일이 오늘날 뭐의 시효가 되었다고요? 설교의 시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석 작업이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이라는 책은 최소한 2000년 전 문화와 시간의 역사 속에서 쓰여진 글들이고 배경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가도 언어 개념이 확확 달라지는데 오늘날 우리식 틀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상당히 위험하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걸러내야 될 작업이 뭐냐면 그 2000년 전에 이 내용은 어떤 상황과 문맥과 역사의 배경과 의미 속에서 말해졌는가 하는 원래 오리지널 의미, 그것을 찾아서 오늘이라는 현장과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 작업이 앞에 세워진 꼭 목사만의 일일 필요는 없어요. 앞에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 전념하라는 말은 몰입하라. 그 일에 아주 푹 잠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제자 훈련을 어제도 수료식을 했지만은 제자 훈련이 마쳐지면 제일 최종적인 단계가 성경 챕터별로 들어가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제자 훈련의 마지막 종착역은 사역반까지 다 끝나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관찰하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작업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꼭 목사만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백성들이 우민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린 다시 생명을 구하러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겠죠. 전도훈련을 하는 거예요.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을 보십시다. 15절,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기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정식 교회 어떤 기구에서 안수를 받을 때 은사를 받았답니다. 은사. 그거를 이제 교회 공동체가 확인을 한 거겠죠. 안수를 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장로에는 두 반이 있죠. 저도 사실은 장로예요. 장로에는 7위 장로가 있고 7위와 말씀을 전하는 직능을 함께 가진 장로를 보통 목사라고 합니다. 그 넓은 의미에서는 장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디모데가 무슨 은사일까요? 무슨 은사일 것 같습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종합해 보면 이 은사는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은사입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 약점이 많은 디모데인데 성격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험한 목양지인 그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바울이 남겨두었던 것은 뭘 봤다고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로 잘 준비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디모데에게 그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를 안수를 받는 과정에서 확증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15절에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과거 성경에는 진보를 나타내라 그러죠. 진보. 그 말은 사실 그 길을 닦는다 그 말이. 길.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는 말은 길을 닦는다는 작업이. 로마 시대의 유명한 로마 시대의 아이콘이 길을 내는 일이었어요. 왜? 제국 팽창주의 하에 항상 전쟁 전에 그들은 먼저 병력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무기를 보내기 전에 길을 닦았죠. 그리고 그 닦여진 길로 로마에 잘 훈련된 군대가 들어가요. 무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길 끝에는 로마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길을 닦는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다 할 때 그 분변이 오르도 플러스 토메오, 길을 똑바로 닦는다 그 말이죠.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공병대 용어입니다. 그럼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은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은사를 주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이죠. 카리스마라는 말. 우리가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선입관으로 박혀 있죠? 좀 강력하고, 주도적이고, 세고, 제압할 줄 알고. 그런 걸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요. 그럼 카리스마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비틀려진 이해입니다.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력은 그런 패턴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앉아있는 발 아래 엎드려서 수건을 동이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능적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바울에게는, 디모데에게는 무슨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개발돼야 되고 이것이 발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성숙을 나타내라. 진보를 나타내라.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길을 닦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붙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거기서 말하는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one thing, 한 가지 일.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루어 놓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 바울이나 디모데는 이 종말의 시간 속에 다시 오실 신랑의 그 완성될, 종말은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죠. 완성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종말의 이해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의 이해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종말은 완성이 되는 그림이에요. 믿습니까? 그 종말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게 완성이 됩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지금 도상에 놓여 있어요. 계속 그 길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이게 우리 본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참 말이 어렵게 써 있어요. 저도 이거 몇 번을 읽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 16절은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부요와 은혜를 양떼들에게 섬기면서 가르치면서 나누는 작업, 두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갈등이, 충돌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경계선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뭐 양떼에게 젖을 주든지 말씀을 먹이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창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밖에서 한 성도가 아주 곤두박질해가지고 너덜너덜해져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SOS를 칩니다. 목사님 좀 만나주실래요? 아, 나 지금 성경 연구하고 있어. 명제는 100% 옳아요. 나중에 보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살피기 위해서 그 실질적인 진짜 목적인 섬김의 대상인, 섬겨야 되는 성도가 파리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죽어가는데 그것이 방치되어서 손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자기 영혼은 지금 비틀어 말라져 있는데 직무상 그냥 성도를 돌아봐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목자라든지 간사라든지 리더라든지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지금 막 속이 텅텅 비어 있어. 고갈이 돼 있어. 근데 정작 양떼는 살펴야 돼. 자기가 양분을 미처 공급도 못 받고 그냥 양떼를 부둥켜 안고 있다가 둘 다 죽어버리는 우려가 현장에서 얼마든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양자의 절묘한 균형을 지혜롭게 잘 맞춰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디모데는 마음이 약한 남자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에베소 이 도시적 성격이 굉장히 세거든요.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균형을 이루는 지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권면입니다. 물론 먼저는 자기 영혼이 살찌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몰두하다가 양떼를 섬기는 대상을 망가뜨리고 도외시하고 놓쳐버리는 일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 양자를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있게 지혜 있게 잘 붙드느냐가 사실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고 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쭉 살펴봤어요. 핵심은 첫째, 좋은 리더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좋은 리더는. 첫째가 따르는 자여야, 잘 따르는 자. 좋은 리더는. 잘 따르는 자가 좋은 리더입니다. 잘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을 따라오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항상 배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상 배우는 자. 우리는 평생 배우는 겁니다. 늘 곤고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배울 줄 알아야 되는데 구구단 뛰었다고 나 수학 뗐어. 그건 초딩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구구단은 이제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최초의 공식인데 그거 외웠다고 나 수학 뗐어. 바보죠. 한글 뗐다고 국어 뗀 거예요. 이제 의미로 들어가고 가치로 들어가고 내용으로 들어가고 논문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대하 소설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하는 거지 한글 뗐다고 국어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저도 이 성경을 거의 평생 붙들고 씨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성경 앞에 서면 앉으면 절망스러워요. 도무지 그 깊이 그 한계를 그 모르겠는 답답함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서 늘 배워야 돼요. 젊은 학자들에게도 배워야 되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배워야 되고 성도들한테도 배워야 돼요. 성도들한테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세 번째로 충성스러운 자야 돼. 충성스럽다. 그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지력이나 캐릭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부르신 자 쪽에서 초점을 두는 겁니다. 부르신 자가 나를 거기에 앉히고 거기에 서라 하면 거기에 앉고 있고 거기에 있을 수 있는 태도. 왜 하필 나를 여기다 세웁니까? 이건 충성된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부르신 자가 서 있으라는 곳에, 앉아 있으라는 곳에 그 역할을 이유 불문하고 맡을 수 있는 태도. 이게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충성 앞에 무슨 자가 있어요? 맡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세 가지. 좋은 리더는 첫째 뭐예요? 따를 줄 아는 자. 두 번째는 항상 배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충성된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순례의 여정 속에 꼼꼼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중에 또 안수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서슴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순례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